목회자가 타겟 설교하면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죠. 누구를 꼭 찍어서 이제 설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아, 한국의 대장동 그 뉴스만 보면요, 아우 정말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완전히 이게 도둑질인데.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화내지 말고 분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노아 스토리를 읽었다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을 쓴 사람이고 노아 스토리는 모세가 썼다고 합시다. 수천 년 이후에 그 후배가 선배님이 쓴 글을 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왔을까? 신약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이 질문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고대 사상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따로 놀면 개별적이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 집단을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적어도 그 안에서 그 다른 멤버는 공생 공동체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공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얻은 지혜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언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장치이죠. 어?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즉, 아담에서 노아로, top, the goodness, Brit, the covenant.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노아 언약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유에서 생명으로, 파워 게임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윤리로, 공멸할 수 있는 신분에서 공생할 수 있는 언혜로 바뀌었다, 이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동 과정, 변화의 과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측정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일축해왔죠. 도덕을 어떻게 1, 2, 3, 4 숫자로 만들 수 있느냐는 말이죠. 도덕성은 우리의 선택이지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9장으로 이동하는 방법 있어? 생각해보니까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비동사라고 그러면 창세기 9장을 must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서술문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9장을 명령문으로, 창세기 1장이 fact였다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언약은 value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 안 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거니까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러한 윤리적인 가치, 언약을 만드신 것,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계속 회의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니체였었어요. 인간의 도덕성을 포기하고 권력애로의 의지, 권력애로의 의지 말 들어봤죠. 니체가 쓰는 말이에요. 안 돼, 불가능해라고 계속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최근에 그게 아니라라는 창세기 1장에서 9장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서 노아의 은혜 언약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과학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을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완전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입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게 이제 다윈주의에서 발전한 신다윈주의고, 그 다음 현대 수학에서는 게임 이론입니다. 다윈의 그 진화론을 좀 수정한 것이 신다윈주의라고 하는데,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 생존이죠. 가장 강하고 잔인한 놈이 그 개체 중에서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 자체는 설명을 잘 못했어요. 우리 사회를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꼭 강한 놈만 서바이브 하더라라는 것이 아니고 몇몇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개체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드밴티지를 희생하고 이웃을 돕더라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이론이 다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여를 한 것이 DNA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도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인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신다윈주의, 다윈주의를 약간 수정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이제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 이론인데 경제 모델을 참고를 해야 돼요. 수학적 모델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맞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 판단, 경중을 비교해서 그리고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 이론은 뭔가 하면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한 조건에서 선택이나 결정하는 것을 수치로 뭐 1이나 0 숫자로 표시해 보려는 시도가 이 게임 theory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보여준 실험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공범자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검찰한테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은 그것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제목으로 뭐 은행을 틀었다든지 뭐 누구를 죽였다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나쁜 놈을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혐의로만 기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이 꾀를 부립니다. 그 공범 두 사람한테 너는 너를 배반하고 너는 쟤를 배반하라고 사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조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A, 네가 B를 배반하면 A, 너는 석방, B는 10년 땅땅땅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거꾸로 제가 B가 A, 너를 배반하고 네가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A, 너는 10년형이야. 그리고 B는 석방된다라고 사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도 B를 배반하고 B도 A를 서로 배반합니다. 그러면 둘 다 5년형 땅땅땅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면은 경범죄로만 기소돼가지고 그래 1년만 살고 나와. 범인들한테 사주를 하는 거예요. 죄수한테 제일 좋은 선택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년만 살고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험인데 실제 결과는 굉장히 황당하게 나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5년형을 받는 그 옵션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둘 다 침묵하면 1년형만 받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게임 이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로 콜라보를 못하게 격리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 불안하여서 결국 배반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제 딴에는 최선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우리 같은 제 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1년형을 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5년형을 선택한 이유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랬어요. 이 죄수들이. 그러니까 두 번 안 잡혀봐서 그래요. 여러 번 이런 케이스를 당하면은 서로가 신뢰하고 협동하면 되구나라고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배반을 피하고 서로 협동하고 제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프로그램을 돌려버렸어요. 한 번 돌려버렸다가 두 번 돌려봤다가 세 번 돌려봤다가 AI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억만금을 돌려요. 한번 1조 번을 돌려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 이 알고리즘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계속 돌려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인데 아까 그 죄수의 딜레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실험이고 이것을 프로그램화한 이름이 tit for tat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이거 간단합니다. A 팀, B 팀이 이제 서로 이제 맞붙어서 이제 경진대회를 해요. 처음에는 서로 제휴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 따라하는 거예요. 네가 날 도와주면은 나도 널 도와줘. 네가 날 배반하면 나도 널 배반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어 보니까 최적의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면은 도덕적 정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니체 이전에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이 과학으로 돌려보니까 이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1년짜리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트레이닝을 한 것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노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의 첫 번째 일어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면서 적자 생존 말 그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버리니까 모두 다 공멸한다는 것.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따르면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의 결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참여자 중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행위자들끼리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개입을 해야 되죠. 정부나 또는 국가라는 외부의 어떤 권위가 개입해서 법률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세금도 징수하고 해서 각자의 그 행동을 강제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공멸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게임 이론으로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걸 그대로 노아시대로 가져가 보십시오. 노아시대 이전에는 공멸하는 게임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 가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지? 다시는 나는 안 죽이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약간 이제 연결이 되시죠? 이 공멸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 고리를 끊는 노아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도 그래요. 이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국제관계에 나타날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정립시키려 노력해왔는데요. 개별 국가들이 환경오염이니 자원 남획이니 분쟁지역 무기 판매 같은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이 죄수의 딜레마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가들이 국가니까 그보다 뭐 더 높은 어떤 상위 정부가 없는 개별 국가 간의 문제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한국에게 항상 협동과 제휴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 혹은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게임 이론에 의하면 계속 서로가 비난하고 보복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불화수소가 어떻고 뭐 서로 보복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협동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위해서 협력을 그렇게 하든가 그게 깨지면은 더 큰 국제 협약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더 큰 힘, 더 큰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유일신의 원리가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의 1호는 지옥 설계자이죠. 잘 아십니다. 그래서 2호부터 456호까지는 전부 다 파산자이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주 힘들어서 사는 사람들,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조폭, 장기 밀매꾼, 마약상 이런 사람들이죠. 456억짜리 게임을 설계한 엄중한 검수저 1호 흑수저인 양 게임 참여자로 가장했습니다. 자신도 초록 트레이닝을 입습니다. 초록 트레이닝족을 죽이는 재미를 위해 게임을 설계하고 참여합니다. 시작부터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설계자는 죽을 고비 넘기는 척까지는 해요. 그러나 짐짓 죽었다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게임을 안에서 즐기는 악마입니다. 다른 악마도 있어요. 물론 밖에서 배팅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가면서 VIP들이라고 했죠. 지옥의 설계자는 VIP 악마도 이전에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이 지옥 설계자는 편안하게 병상에서 죽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게임을 멈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 456호가 이런 말을 하죠. 1호한테, 죽어가는 1호한테.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그래서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싶다. 당신들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인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아니고 개도 돼지도 아닌 인간은 세상을 일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위해 돈과 힘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장난질을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 돼. 그 장난질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새 자신의 삶의 의미인 가족, 친구, 이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악하지만 공동체의 공멸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일호들의 세상,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 정말 힘없는 자를 두 번 죽이는 말이에요. 자기가 출세하면 짓밟겠다는 그런 다른 말이에요. 자기가 출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짓밟으면 그걸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패배주의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신경 꺼요. 라고 흑수저들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보복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자발적 용서로 둔갑한 것 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노화를 읽었다고 그랬는데요. 도덕적인 정의, 이거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용서와 관용입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 4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 따라 하나님 같이 도덕적 행동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종교성보다 낮은 저질로 만든 잘못이 우리 종교인들, 뭐 캐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도 다 있어요. 도덕적 가치를 종교적 가치보다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도덕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면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이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은 자유방임 방탕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탐하게 되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종교적이고 행위상학적이고 유토피아적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도덕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요. 1, 2, 3장 끊고 4, 5, 6장 보시면 돼요. 1, 2, 3장은 복음이라는 것이냐. 4, 5, 6장은 my story, our story.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4장을 읽었던 그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울 때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옛사람, 도덕적 행동 양식의 구습이나 구악을 버리고 새사람, 도덕적 행동에 부끄럼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ness,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따라하기예요. 하나님의 의 따라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분내고 화내지 말라. 마귀에게, 적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분대지 말라는 것이지 도둑질 하지 말라, 여기에 분내야 되지. 구제하라,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는데요. 구원의 완성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라. 내 인격은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표시를 내가 딱 받았는데 그 이 이마 밑에 입이 있는데 이 입이 악독을 바라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배설하면 되겠습니까?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노아 언약의 언어에 포함되어 있고 게임 이론인 tit for tat이라는 과학적으로도 demonstration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수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부를 약간 해본 저로서는 게임 이론이 어떻고 죄수의 딜레마가 어떻고 적자 생존 자연도태 다윈이 어떻고 공멸이 어떻고 공생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막아봐야 되느냐 협동해야 된다 이런 말 다 했는데 언급했던 이 tit for tat 이것을 능가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죄수 딜레마를 프로그램화 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generous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대요. generous가 뭐예요? 관용이죠. 용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generous prisoner's dilemm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하면은 tit for tat 그 오리지널 버전의 약점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tit for tat의 그 본래 프린시플은 상대방 따라 내가 하는 거니까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징계하면 나도 이제 징계하는 건데 상대 경쟁자가 지저분하게 반응을 하면 이게 안 풀린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좋은 반응을 해도 항상 나쁘게 내한테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돌아가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둘이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계속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Generous Prisoner's Dilemma 내가 한 번은 슬쩍 용서하고 관용하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자와 관계 복원을 깨하는 것입니다. Generous Prisoner Dilemma라는 이것은 프로그램 이름이고 컴퓨터 영어로 보면 Forgiveness 혹은 Forgiving Simulation이라고 한대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맹세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비록 악하지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아까 제가 소개했죠.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확 끊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인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가인도 죽어야 된다. 그게 프린시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서뿐만 아니라 9장 노아에게 언약 이야기하면서 그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언약 근지에 놓여있는 도덕성의 진리를 보여주려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이면 노아 시대는 4-5천 년 전 아닙니까? 수천 년 걸렸다는 것이죠. 이 경쟁과 마찬가지로 협동과 제휴가 필요하다는 원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 무려 수천 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휴를 해야 됩니다. 깐부가 돼야 됩니다. 깐부 아시죠? 우리 부산에서는 가부라고 했습니다. 제일 친한 사람, 즉 신뢰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깐부를 맺어도 신뢰해도 컨트롤에서 게임을 주관하는 1호 지옥의 설계자가 정의가 없으면 그거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의로운 사회마저도 관용과 용서가 없으면 그 정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관용과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하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혹은 도덕성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아 홍수 스토리를 통해서 언약과 계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에는 노아 홍수 언약 신학을 통달해가지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알아들을 말로 쉽게 쓴 것뿐이에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거지. 하나님 따라 관용을 베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